최성인의 시사 플러스. 재작년에 큰 흥행을 일으켰던 영화 베테랑에 등장하는 한 악역. 어이가 없네 라는 유행어를 남기며 부들부들 치를 떠는 안하무인 재벌 2세 캐릭터로 관객들의 공분을 샀었죠. 거기에 분노조절 장애까지 앓고 있는 설정은 그 캐릭터를 단숨에 희대의 악역으로 만들었습니다. 화를 참지 못해 살인을 저지르고 분노를 삭히지 못해 주먹을 날리던 주인공의 모습.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이 영화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데에 있습니다. 한없이 선량해 보이던 평범한 사람도 도로에서 끼어들기를 했다며 보복운전으로 맞서기도 하고 격한 말다툼 끝에 피를 나눈 형제 간의 칼부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 본성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언제든지 활화산처럼 분출할 수 있는 화 혹은 분노. 분노를 참지 못해 끔찍한 결과를 낳는 분노조절장애. 그 위험한 덫으로부터 벗어날 묘책은 과연 없을까요? 3월 2일 최성인의 시사 플러스. 앞으로 2회에 걸쳐 우리 사회를 분노하게 만드는 분노조절장애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신들이 간다고 아프리카가 달라지나요? 우리는 슈바이처 박사 같은 아프리카의 신화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평범한 의사들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의사를 만나는 것 자체가 희망입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러 내년에도 다시 갑니다. 우리의 다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굿뉴스 의료봉사회
최성인의 시사 플러스. 오늘은 우리 사회를 분노하게 만드는 분노조절 장애란 대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굿뉴스 데일리 이종한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 분노조절 장애라는 단어는 더 이상 낯설지 않은 것이 됐습니다.
네.
대충 개념을 알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정확히 짚어주시죠.
네, 분노 조절 장애라면 말 그대로 분노를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증상을 말합니다.
네.
근데 사실상 학계에서 분노 조절 장애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아, 네.
정확한 진단명은 간헐적 폭발 증상 또는 네. 외상 후 울분 장애라고 합니다.
아, 간헐적 폭발 증상. 그러니까 다른 표현이지만 의미는 같군요.
네네.
이전에도 분노와 관련된 질병이 없었던 건 아닌데요. 화병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것과 같은 개념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네.
화병은 정확하게 우라병이라고 하는데요.
네.
화병은 지나치게 분노를 참아서 그게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고요.
아, 네.
반대로 분노 조절 장애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네.
폭발적으로 표출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아, 네네.
예, 과거에는 화병으로 병원에 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 분노 조절 장애, 분노
네.
노출 표현이 너무 많아서
네네네.
병원을 찾는 환자가 많다고 합니다.
아, 그럼 그런 환자들이 어느 정도인가요?
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요.
네.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는 환자 수가 2009년에는 3,720명이었는데
네.
2013년에는 3,93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네.
4년 사이에 32%나 늘었는데요.
네네.
최근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해 만 명 이상이 감정 조절이 어렵다는 이유로 병원을 찾는다고 합니다.
만 명 이상이면은 웬만한 질병 환자 이제 발생 숫자에 해당을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이제 분노 조절 장애는 비단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 분노라는 것은 특정한 정신 병력과 상관없이
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사람인데 일반적인 감정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사람들이?
네,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잠재적인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실제로 사회 곳곳에서 관련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때
네?
최근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뭐 층간소음이라든지
네?
주차 시비, 또 연인 간에 이별할 때
네네네.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일상에서 흔히 우리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건인데도 마음에서는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네. 더 끔찍한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이제 분노하는 상황이 생기면 언제든지 또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물론 특별히 더 분노에 노출돼 있는 예를 들면 항시적으로 감정 노동을 하는 서비스 종사자들이나 또 감정 표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약자들,
네.
선량한 사람들도 있지만
네네네.
더 나아가 요즘 최근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충격적인 사건들을 매일 접하는
그렇죠.
일반 시민들도 사실 분노의 위험성이 얼마든지 노출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이 위험성을 가진 분노조절장애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분노조절장애에는 어떤 형태들이 있습니까?
예, 크게 충동적 분노 폭발형과
네.
습관적 분노 폭발형으로 나눕니다.
네네.
예, 충동형은 흔히 우리가 다혈질이라고 그러죠.
예.
예, 그런 유형인데
네.
쉽게 욱 하고 그래서 충동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형태고요.
네.
습관적 분노 폭발형은 어떤 목적 달성의 분노를 표현하는 것을 그것이 효과적인 것 같다. 그런 학습하면서 오는
네.
반복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 그러니까 분노를 해결책으로 사용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이렇게 고의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습관성인 경우에는 시간이 갈수록 분노 표출 빈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아, 그렇겠네요. 자꾸 이용하려고 하는 거니까.
예, 예.
네, 우리가 이제 보통 분노 조절 장애를 정신적인 질병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신체적으로도 분노 조절 장애가 이제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의학계의 분석에 따르면
네?
잦은 분노와 적대감은 심장병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네.
네. 분노를 느끼면 몸이 긴장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로 인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가 증가합니다.
네.
또한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짐으로 교감신경이 과하게 자극돼서 혈압이 오르게 되고요.
네.
맥박도 빨라집니다. 이런 상황이 오래 가면 건강에 직접적인 해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겠네요.
예, 예. 또한 미국 오하이 주립대 의대 연구팀은
네?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호모시스틴이라는 화학 물질 수치가 비교적 높다고 합니다.
네.
이 호모시스틴은 심장을 매우 해로운 화학 물질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건 마찬가지군요.
네, 네, 네.
그럼 이 분노 조절 장애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 분노 조절 장애가 형성되는 데는 일명 분노의 연결고리라는 게 있습니다.
아, 분노의 연결고리요?
예, 예. 사람들이 처음부터 무작정 분노를 표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사람들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 따라오는 모멸감이나 수치심,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는데요.
네.
예, 본인이 사랑받지 못하거나 인정받지 못하다는 느낌에 분명하게 되면서 분노의 연결고리가 형성되는 겁니다.
네, 네.
예. 그럼 이 그 분노의 연결고리에 의해서 분노가 또 다른 분노를 부르고
네.
또 다른 분노를 부르면서 결국은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한 번 일어난 분노가 사그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분노를 불러오고 축적하는 분노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네, 네.
그러면 이 분노의 연결고리는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집니까?
예, 이것도 몇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네.
예, 먼저 개인의 가정 환경이나 불안 어린 시절을 들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청소년들이나 불안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
네.
폭력적 행동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누군가에게 거부당한 경험이 상기권에 꼽히고 있습니다.
네.
예, 거부당하면서 자존감을 잃고
네.
그래서 쉽게 분노하게 되는 거죠.
네.
예, 또한 사회적으로 분노를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땅히 없기 때문에
네.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누군가가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
네.
그걸 적절히 해결할 수 있다면 그건 화가 나거나 분노가 쌓일 일이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니 개인이 그 분노를 고스란히 떠맡아야 하고 그로 인해 공격성이나 폭력성이 커져서 폭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 그런 부분은 외부적인 환경 요소에 의한 원인이었겠군요.
예, 물론 사고 등으로 뇌나 신경기관이 손상을
네.
입었거나
네네.
선천적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통제력이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면 성장 과정이나
네.
부모나 타인의 학대로 그런 통제력을 제대로 기르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지나친 사회적 규범이나 가치 또한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네.
개인의 개성을 무시한 성별 규범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네.
남성들은 주로 매사에 이성적이고 상황을 통제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네.
남자는 일생에 세 번만 운다.
네.
이런 식으로 감정을 통제하는 걸 미덕으로 여기게 하는 거죠.
네, 네.
네. 남성들이 감정이 없는 게 아닌데
네.
또 표출도 못하고 다스리는 법도 배우지 못하니까 참기만 하다 보니까 터트린다는 겁니다.
아, 네, 네.
예, 여성 또한 그렇습니다. 여자는 조심해야 한다. 얌전해야 한다.
네.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느끼는 감정을 억누르게 하고 마찬가지로 폭발하게 된다는 점을 말하는 겁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아까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이 분노 조절 장애가 더욱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제 사회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또 심한 경우에는 범죄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 실제로 분노로 인한 범죄율도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해 일어나는 범죄는 대부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묻지마식 범죄라든지
네.
보복성 성격이 띈 우발적 사건들이었는데요.
네.
한 해 동안에 우발적 분노형 범죄자가 약 15만 2천 명에 달한답니다.
아, 네.
예. 통계를 보면 10명 중 4명이 홧김에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인데요.
아, 그렇군요.
사건 수를 봐도요.
네.
2013년 폭력 범죄 중 44%가 우발적 범행이었고
네.
2015년에는 살인미수 사건의 범행 동기 중 38.2%가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합니다.
아, 예. 이게 퍼센테이지로만 봐도 굉장한 수치인데요. 그 조금이라도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시스템 구축도 시급해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네. 분노 범죄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직은 사회적 대처가 부실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예. 최근 보복 운전이나 난폭 운전에 대해서 다행히도 2월에 법안이 강화되면서 난폭 운전을 한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되고 있습니다.
네.
예, 보복 운전의 경우에는 최대 10년의 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나 그 외 강력 범죄 등에서는 이를 다루거나 관리하는 시스템 체계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사실 우리가 증오범죄, 네. 분노범죄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정확한 제명으로 분류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렇군요.
예. 더군다나 범죄 원인을 개인의 정신병력으로 치부해버리면
네.
처벌 또한 애매하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네, 사건 발생률로 보면 한시라도 준비가 되어야 할 사안 같은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역시 이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네네.
범죄의 특성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분류 기준을 세워야 하고요.
네.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분노조절 장애의 대부분의 원인이 사회적 구조, 외부 환경 때문이기도 하고 단순히 개인이 분노를 조절해야 하는 차원을 떠나서
네네.
사회 전체적인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걸 인정하고 분석해야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네. 네.
다행히 작년 말쯤 국회에서 증오범죄통계법 제정안이 대표 발의가 됐는데요.
네.
이게 시행되면 묻지마 범죄나 증오범죄 등에 대한 기초 자료를 구축하는 첫 발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개인의 영역을 떠나 이제는 사회가 함께 앓고 있는 분노 조절 장애. 이제는 분노 사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모두가 함께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해결안을 찾아나가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해 많은 정보 알려주신 굿뉴스 데일리 이종한 기자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성인의 시사 플러스. 이번 주부터 두 회에 걸쳐 이 시대를 분노하게 만든 분노조절장애에 대해 알아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잠시 후에는 김성환 마인드 칼럼니스트와 함께 분노조절장애 뒤에 비춰진 우리 사회의 마인드 살펴봅니다.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 보내드립니다. 욱하며 충동적으로 분노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다짜고짜 화부터 내고 핏대부터 올리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죠. 우리 사회는 지금 거대한 화 혹은 분노의 용광로가 된 듯합니다. 개인들 사이에도 이웃 간에도 심지어 계층 간, 세대 간에도 좁혀지지 않는 불만 혹은 불평으로 화와 분노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있는 시대. 지금 우리 사회 전반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분노의 감정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걸까요? 김성환 마인드 칼럼니스트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분노라는 감정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함께 해온 본질적인 감정입니다. 그런데 요즘 유독 이 분노가 사회에 만연하게 되면서 주목받고 또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의학계나 사회학적인 측면에서는 개인적 또는 사회적인 외부 요소들을 분노 조절 장애의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요. 마인드적인 측면에서는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이 분노 조절 장애는 사회적 요인과 개인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분노라는 욕구 조절이 실패할 때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데요.
네.
욕구는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 나타날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감정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욕구의 표출은 더욱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네.
욕구가 표출되는 통로가 많아진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욕구가 절제되지 않고 분노라는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분노, 그 자체를 없앨 것이 아니라
네.
먼저 마음의 욕구가 어떻게 조절되느냐
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네.
우리 사회가 경제 발전으로 다양하게 이제 삶이 변하면서 분노에 표출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네.
그것은 마치 그 화산 속에 있는 용암이 표출구가 많을수록 그 많은 표출구를 통해서 용암이 흘러나올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것처럼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표출할 분화구가 많아졌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굉장히 역발상적인데요. 너무 참아서 견디지 못해서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표출할 수 있는 분화구가 많아서 폭발했다는 것이다. 결국 사회의 변화가 이런 분노 조절 장애를 불러왔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일단 우리 사회의 변화가 가장 큰 것이 경제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네네.
우리 개인의 욕구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네.
욕구가 증가가 되면서 우리 삶이 다양해졌고요.
네.
그 다양한 삶이 우리 삶의 여유를 이제 많이 가져오게 됐죠. 여유가 많아지면서 복잡한 성향으로 흘러가게 됐고
네.
그러면서 각 사람들의 마음속에 개인 중심적인 마인드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결과 마음은 이제 고립이 되고
네.
자기 감정에만 집중이 되면서
네.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입장을 돌아볼 만한 여유가 점점 없어진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만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네.
바로 표출하고
네네.
폭발해버리고 이제 이런 사건들이 계속 많아지면서 우리 사회가 점점 각박하게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발전으로 욕구가 다양하고 많아졌다.
네.
결국은 개인 중심적으로 돌아가다 보니 자기 감정에 집중하게 되어서 이런 분노 조절 장애를 불러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희노애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이 비단 분노만이 아닌데도 왜 이렇게 유독 이 분노라는 감정에만 조절의 장애가 일어나는 걸까요?
이 분노라는 게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이러면 이제 의로운 분노라 그래서 정의를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
네.
이렇게 이제 분노하는 이런 분노도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문제를 삼고 조절을 해야 되는 이 분노라는 영역은 자기 중심적인 마인드가 형성이 되면서
네.
자기만의 감정을 표출하는 도구가 돼버린 거죠, 이 분노가.
네.
이 분노라는 것은 욕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욕구에 대한 자제력을 키워야 되는데 이 자제력을 키우지 않으면 금방 이 분노 속에 바로 끌려갑니다.
네.
우리가 희노애락 중에서 뭐 기쁨, 슬픔, 여러 가지 이제 네 가지의 요소가 있지만 특히
네.
이 분노라는 것은
네.
이 자제력을 키우지 않으면 한순간의 분노가
네.
그 인생 전체를
네.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그 욕구를 먼저 자제할 수 있는 자제력을 반드시 키워야 되고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배워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분노를 표출할 길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과거에는 반대로 화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차오르는 분노를 그저 참기만 하고 또 컨트롤만 한다고 해서 이게 마인드에 항상 좋을까요?
무조건 참는 것은 분노를 제어하는 올바른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드러내는 것은 뭐 불어내는 것이나 무조건 참는 것이 실제 방향만 다른 것이지 똑같은 표출입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드러낸다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게 하는 것이고
네.
무조건 참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소에 적절하게
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관계 형성, 이런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요즘 컴퓨터가 많이 좋아졌는데 아무리 네. 좋은 컴퓨터라도 수많은 파일들이 쌓여 있으면 결국 이 컴퓨터가 작동이 느려지고 작동하는데 답답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렇듯이 이제 컴퓨터 파일을 이렇게 한 번씩 정리를 해주면
네.
컴퓨터가 빠르게 움직이고 좋아지듯이 우리 마음 속에 묵어져 있는 생각들,
네.
또 캐캐 묵은 감정들 이런 것들이 수시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표현이 되고 네. 나눌 수 있다면
네.
이런 분노에 대하여 우리가 쉽게 노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는 무조건 드러내는 것이나 또 무조건 참는 것이나 결국은 방향이 다를 뿐이지 결국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우리 마음을 정리하고 또 평소에도 작은 것부터 표현하는 연습을 하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는 자신의 개성이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걸 미덕으로 삼고 있습니다. 시쳇말로 뒤끝이 없는 사람들이 멋진 사람으로 추앙받고 있기도 한데요. 이런 것도 마인드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시대적으로 풍습이나 문화는 바뀝니다.
네.
그러나 인간의 욕구와 감정은 바뀌지 않죠.
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네.
예전에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적게 하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문화의 흐름이 바뀌면서 이제는 직설적으로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뒤끝 없는 깔끔한 스타일을 좋아하고 추앙합니다.
네.
그러나 직설화법이라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죠.
네.
먼저 상대방의 소리를 충분히 들어주고
네.
또 그 소리 속에 있는 마음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경청하는 마인드가 겸하여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직설적인 화법으로만 자신을 표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사람의 그 마음 속에 이어지는 어떤 그 마음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네.
또 그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경청하는 마인드 이 부분도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먼저 상대방의 말을 또 그 의중을 들어줄 수 있는 경청의 자세가 겸해져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마인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이 분노 조절 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포인트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네. 이 분노라는 감정은 늘 이제 인간을 지배했죠.
네.
그리고 인간은 늘 분노라는 감정에 대하여 패배자로 살았습니다.
네.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도 한순간에 분노로 인하여 그 인생이 무너지고 아주 비참하게 되는 모습들을
네.
우리가 종종 많이 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강하고 또 아름다운 기능을 가진 마음이라는 아주 좋은 것이 있습니다.
네.
이 몸은 마음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고요.
네.
마음은 몸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몸 위에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분노라는 것은 마음이 몸에게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현상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네네네.
만약에 마음이 분노를 이겼다면
네.
분노가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몸을 이제 지배할 수 있는데
네.
마음에서 이미 분노에게 지어버린 거죠. 실패한 거죠.
네.
우리가 강한 햇볕은 차디찬 얼음을 이제 햇볕 앞에 내어놓으면
네.
그 얼음이 이제 녹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햇빛의 강한 힘이
네.
그 차디찬 얼음을 녹이듯이 사랑이라는 힘은 인간의 마음 속에 끌어오르는 분노를
네.
녹이는 힘이 있어요.
네.
녹이는 힘이 있어서 그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그 분노를 이길 수가 있는 이제 그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가 이제 각박해지면서
네.
어떤 마음의 흐름이 차단되고 또 각 사람의 마음이 약해지면서 사랑을 주로 주고받는 사랑의 힘을 받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랑은 마음을 튼튼하고 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사랑을 받을 길이 이제 좁아진 거죠. 예전에는 분노를 무조건 참고 무조건 표출하는 어떤 단순한 방법으로 우리를 풀어야 될 게 아니라
네.
적절하게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네네.
그것은 꼭 에어컨 온도를 조절하고 히터 온도를 조절해서 이제 따뜻하고 쾌적한 온도를 맞추듯이
네네.
또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딴다고 해서 운전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운전할 수 있는 좋은 안전운전법을 배워야 하듯이
네.
우리 마음의 운전법도 네.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운전법인 강한 마인드, 이 강한 마인드를 형성하는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배운다면 이런 분노도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사랑의 힘이 우리의 분노를 녹일 수 있다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오늘은 김성환 마인드 칼럼니스트와 함께 우리 사회를 분노하게 만든 분노 조절 장애, 그 원인을 마인드적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 사례들을 갖고 분노 조절 장애 및 그 대처법과 치료에 대해서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미 구멍 하나가 큰 재방떡을 무너뜨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도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고립감,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나약한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 자신의 고민은 결코 타인으로부터 이해받지 못할 것이라는 예감, 아무것도 아닌 작은 생각들이 나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시작이 됩니다. 3월 2일 최성인의 시사 플러스. 저는 다음 시간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한 심층 분석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성인이었습니다.